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호주 전역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지난 한 주 폭염으로 고생했던 호주 동남부, 바로 어제부터 기온이 확 떨어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 또 남호주주는 지난주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이어졌고 빅토리아주에서는 여러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단 몇 시간 만에 기온이 무려 20도 가까이나 급강하했습니다. 시드니 도심의 경우는 토요일 오후 41.7도에서 일요일 새벽 21.6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하룻밤새 한여름에서 초가을로 바뀌는 현상, 이 호주에 사시는 우리 한인농부 여러분들께는 익숙한 일이시죠. 그런데 왜 호주에서는 늘 그런 걸까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쿨체인지라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극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며 기존의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는 그때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단시간에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쿨체인지가 있고 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풍, 뇌우, 집중호우 등 또 다른 기상현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사우스웨일즈주 북부와 내륙지방에는 강한 돌풍, 국지성 폭우, 또 우박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서 홍수와 정전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는 한 주 기상상황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익스플레이너 시간에는 호주의 인구 전망 준비했습니다. 이 친절한 경제에서는 연말 연초 지출로 가벼워진 지갑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오늘은 한국의 록그룹 더 로즈에 대한 소식 가지고 옵니다. 그럼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풀어주셨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수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대성 사이클론 코지가 강타한 퀸즐랜드주 북부는 대규모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에 이어 애니메이션상까지 2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이상희 씨가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 북부 롱우드 지역을 포함한 두 곳의 대규모 산불이 수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진화 작업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많은 지역 사회에선 이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최소 39만 헥타르가 소실됐고 300여 개의 구조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가 피해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재산과 가축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롱우드 화재 피해 지역 차량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며 화재 지역 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해는 아직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던 빅토리아 지역 웬디 러벨 자유당 의원은 사망한 남성이 하코트 지역 주민이며 그의 가족은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퀸즐랜드 주민들은 열대성 사이클론 코지가 주 북부 지역을 강타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홍수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가축 4만 5천 마리 이상이 실종되거나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한 기압이 고조된 후 열대성 사이클론 코지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도가 약화된 상태로 퀸즐랜드 해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북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홍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사플리 주총리는 나인 방송의 투데이 쇼에서 모든 주민이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here's the risk of heavy rain. Queenslanders know how to handle that. We are a very disaster resilient state. We'll just continue to put out that messaging that there is the risk.
크리사플리 주총리는 폭우가 내릴 위험이 있다며 퀸즐랜드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대처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재난에 매우 강인한 주라며 향후 24에서 48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위험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대비를 한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무사히 극복해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총리는 의회가 오는 19일과 20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본다이비치 테러 공격 이후 약속된 혐오 표현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 주 초 캔버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알바니즈 연방 총리는 본다이비치 공격으로 숨진 15명을 위한 애도 결의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12일 오후 야당의 혐오 표현 법안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법안은 내일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 will be publicly released tomorrow and Greens members and crossbench members will be able to access a full briefing as well.
알바니즈 연방 총리는 내일 공개될 예정이라며 녹색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도 내일부터 법안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화요일 하원에서 법안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리는 질의 시간 전에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는 호주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정책을 겨냥하며 이 조치가 호주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정부가 기업들과 협력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며 업계가 더 안전한 알고리즘을 제공하도록 기준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메타는 16세 미만 사용자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33만 개 이상과 페이스북 계정 17만 3천 개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16세 미만 사용자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원네이션 소속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세븐 방송의 썬라이즈 프로그램에서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게시하는 콘텐츠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got to ban them using Grok to do nude images and sort of degrading images of people and say if you do that we're going to fine you. But you can't sort of say
조이스 의원은 그록을 이용해 누드 사진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해야 한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겠다며 X를 금지하겠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고 이는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다이비치에서 테이프로 묶인 물건들로 뒤덮인 조끼를 입은 33세 남성에 대해 모욕적 행위 혐의로 경찰이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밤 경찰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체포됐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경찰관들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조끼는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 12월 본다이비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에 수천 명이 참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출신인 이 남성은 모욕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가 인근 차량에 두 번째 테이프로 고정된 조끼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호주는 11월 월간 소비지출 통계 발표를 통해 경제 현황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력을 얻을 예정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말 최대 소비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먼 먼데이, 크리스마스 전 할인 기간을 포괄합니다. 호주 통계청이 12일 오전 공식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커먼웰스 은행은 이미 해당 월 자체 집계치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가계 지출은 해당 월 동안 증가했으며 오아시스와 ACDC 콘서트 티켓 판매 등 주요 이벤트 수익도 반영됐습니다. 가계 지출은 10월 기준 1.3%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의 베버리힐튼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엔 다수의 호주 출신 배우가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즈번, 제이콥 엘로디, 조엘 에저튼, 사라 스누크가 연기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에 이어 애니메이션상까지 2관왕을 휩쓸었습니다. 한국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작품상,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주연 이병헌 배우는 한국 배우 최초로 뮤지컬 코미디 영화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의 주제가 스토리라인이 구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직, 고용 문제를 다룬 데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그걸 다루다 보니 이 남자가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실직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자기의 그 권위가 없어졌다는 그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다루게 되다 보니 또 매스큘리니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고용 문제를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 AI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그린란드 의회 내 5개 정당 지도자들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5개 정당은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의 미래는 오직 그린랜드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음 정기회의는 2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년여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책임당원 77만 4천 명을 상대로 당명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새로운 당명에 대한 의견 1만 8천여 건도 함께 접수됐다며 앞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실시한 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당명이 확정되면 2020년 9월부터 쓰인 국민의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원화로는 983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9도에서 29도. 멜번, 흐립니다. 16도에서 22도. 캔버라, 대체로 맑고 12도에서 낮 최고 33도. 브리즈번, 소나기 내리고 22도에서 28도. 애들레이드, 맑고 17도에서 36도. 퍼스, 맑고 13도에서 31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13도에서 20도. 다윈,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맑고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데일리 오버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국과 호주를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해드리는 K-아트, 그리고 우리 주변의 경제 이슈 점검하는 친절한 경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의 인구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연방정부의 최신 인구 전망에 따르면 호주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약 4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민과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 속도는 이전 예측보다 둔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있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지역별 인구 증가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인구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익스플레이너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Explainer. 앞으로 10년 동안 호주 인구는 약 400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증가 속도는 이전 예상보다 눈에 띄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최신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2,750만 명인 호주 인구는 2035년 말까지 3,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약 15만 명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해외 이민 증가세 둔화가 꼽힙니다. 보고서는 인구 증가 둔화의 가장 큰 이유로 순 해외 이민 감소를 꼽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수준이었던 순 해외 이민은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순 해외 이민 규모는 26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기록된 55만 6천 명의 정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감소의 주된 원인은 유학생과 방문비자를 포함한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입국 감소입니다. 출국자 수는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과거보다 더 오래 호주에 머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민 말고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두 번째 이유로는 출산율의 장기적 하락이 꼽힙니다. 호주의 출산율은 수십 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자녀 가구가 여전히 가장 일반적이지만 자녀 수가 더 적은 가정은 늘고 다자녀 가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호주의 합계 출산율은 1.42명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인 대체 출산율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 호주는 이미 50년 가까이 대체 출산율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로 이어질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출산율은 낮아졌지만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35년에서 2036년에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87.1세, 남성은 83.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 원인의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치매,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뇌혈관 질환, 폐암 등 다섯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호주는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을까요? 호주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인구 고령화는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호주 인구의 중위 연령은 2035년에서 2036년까지 40.2세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는 1990년대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느려진 것이지만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입니다. 2065년에서 2066년에는 이 연령대의 인구가 190만 명에 달해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던 테리토리를 제외한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보다 더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인구 변화는 어떨까요? 지역마다 다른 인구 증가 속도를 보입니다. 호주 전역의 인구 증가는 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기준 서호주는 인구 증가율이 1.8%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태즈메니아는 0.1%로 가장 느린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증가의 중심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도도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거의 두 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드니와 멜번은 2050년대에 각각 인구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민은 감소하고 출산율은 줄지만 수명은 길어져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 아마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인구 구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과연 우리 호주 한인 사회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연말 연초 연휴가 끝나고 이 다소 가벼워진 우리 지갑 사정을 돌볼 수 있는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연말 연휴 지나고 나면 이 은행 잔고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꽤 많으시죠. 이 연휴 지출의 여파로 재정 리셋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지갑에 다시 돈을 넣을 수 있는 실생활의 팁 10가지를 정리한 저희 SBS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홍태경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행 잔고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이 휴가 후 재정 상태가 불안한 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 10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방법은 필요 없는 선물이나 집안의 물건들 판매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부지런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진 찍고 일일이 올려야 되니까요.
쉽지 않죠.
네, 크리스마스에 받은 모든 선물이 유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헬렌 베이커 재정 전문가는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면 의외로 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집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통 통장 잔고를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필요없는 선물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집안에 안 쓰는 물건 정리도 되고요. 통장의 수입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돈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거나 할부 구매를 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참 실천이 쉽지 않은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먼저 갚으라고 권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이자율이 20% 수준인 빚은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베이커 전문가는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의 지출 계획을 분석해서 이러한 빚을 빨리 갚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6%인데 신용카드 이자율이 20%라면 상세 계좌, 오프셋 계좌나 재인출 계좌에 있는 돈을 재빨리 최대한 다른 빚을 갚는 데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줄어드니까요. 네. 다음으로는 0% 밸런스 트랜스퍼라는 걸 소개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 그대로 0% 이자로 카드 빚을 전환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아, 그래요?
네. 카드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이자 부담 없이 빚을 줄이는 시간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네. 다만 그 기간 안에 갚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고객들이 신용카드 빚을 옮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0% 이자율의 잔액 이체의 상품을 제공하고요. 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자가 0%인 겁니다.
네, 꽤 기네요, 기간이.
네. 베이커 재정 전문가는 빚을 갚고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는 한 이러한 상품이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최대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빚을 빨리 갚으라는 거죠. 은행에 전화해서 더 낮은 이자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 더 나은 조건의 카드로 빚을 옮길 수도 있고요.
네.
부채를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즉 이자 부담을 덜어내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런 상품은 조건이나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내리면서 대출을 보유한 가계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거나 재융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낮은 금리나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을 줄이고 또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네.
금융 비교 사이트 켄스타에 따르면 12월 기준 자가 거주 주택 소유자의 평균 변동금리는 5.51%였는데요. 만약에 이보다 높거나 약간 낮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면 은행에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금리 인상 예상으로 인해서 5% 미만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은행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일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기에도 적절한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켄스타 데이터 분석 책임의 셀리 틴달 이사는 금리를 확정할 때 수치를 꼼꼼히 분석하고 또 상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커 재정 전문가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재융자하면 신용카드 빚과 같은 다른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모든 부채를 통합해서 하나의 상환금으로 줄이고 여유 자금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각 부채에 대한 연회비도 절약할 수 있죠. 하지만 또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모든 수수료를 또 꼼꼼히 살펴보고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출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조건이 최선인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특히 은행의 요청만 해도 이 조건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내용인데요.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하거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실생활에서 가능한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연휴로 인해서 쌓인 부채 더 빨리 갚기 위해서 에어테스커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정원을 손질해주고 청소 대행을 하거나 가구 조립을 대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추가 소득을 마련할 수 있고요.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재정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구독 서비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컨텐츠, 앱 등 이 정기 결제되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 이 해지 시점이나 사용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어떤 부분부터 점검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또 피트니스 앱이나 미디어 사이트 이렇게 자동 결제되는 항목들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면 매달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조언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신용카드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잊고 있던 청구 내역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필요 없거나 잘 활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거나 구독요금제를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일부 서비스 업체에서는 광고 시청을 조금 감수하시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여러 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구독을 일시 중지하고 또 다음 몇 달 동안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혜택을 얻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더 많은 구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SBS 온디맨드와 같은 이 무료 스트리밍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포인트입니다. 이 쇼핑이나 항공 마일리지, 이 로열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 실질적인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우럴스나 콜스의 로열티 포인트 잘 활용하면 10만 포인트가 됐을 때 500달러 상당의 할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포인트 금액 확인하고 실제 쇼핑에 활용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크리스마스와 연휴 기간 동안 쇼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로열티 프로그램 포인트 많이 적립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포인트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뭐 만족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적립된 포인트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용 기한이 만료될 수 있으니까요. 자주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로컬 슈퍼마켓 외에도 한인 가게에서도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하시는 식품점, 정육점 포인트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가지의 팁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직 3가지의 팁이 더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청구 자금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께 좀 생소하게 다가올 개념인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주 정부기관들이 개인에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은 과거에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계좌의 잔액이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서류를 분실해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업체들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는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른 주 정부들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청구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A식의 머니스마트 웹사이트에서 이 미청구 자금 검색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각 주별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비 절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식료품비는 특히 체감이 큰 영역이죠. 어떤 전략이 소개됐나요?
네. 슈퍼마켓의 식료품 쇼핑만 해도 브랜드를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서 한 해 2,000달러 이상 절약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켄스타 조사에 따르면 식료품비로 주당 평균 260달러를 지출하는 4인 가족의 경우 매주 장을 볼 때 절반을 저렴한 브랜드로 바꾸시면 연간 2,000달러 이상을 절약한다는 겁니다.
네.
또 식료품비를 절약하는 다른 방법으로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간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네. 아마 매주 생각하실 겁니다.
네.
버리는 게 너무 많죠.
맞아요.
네. 네.
포장하거나 가공식품 대신에 직접 요리를 하고 또 재료가 적게 드는 레시피를 사용한다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또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서 더 나은 요금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하는데요. 호주 정부는 에너지 비교 웹사이트인 에너지 메이드 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 가족 바우처, 돈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네.
모든 주정부는 스포츠나 예술문화 행사 등 여가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제공하죠. 대부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태즈메니아주는 노년층을 위한 바우처도 제공하고요. 퀸즐랜드주는 또한 100달러의 계약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노던 테러토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1인당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바우처는 대부분 새해가 시작될 때 갱신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 팁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도서관이나 지역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게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서관이나 뭐 툴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책이나 영화, 뭐 도구들, 교육자료 이 다양한 자원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도서관에서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이나 디지털 영화, 잡지, 책, 또 어린이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뭐 사다리나 앵글 글라인더, 또 원형톱이나 청소도구, 정원도구, 주방도구, 거기에 캠핑도구까지 빌릴 수 있는 공구도서관 툴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네.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일부 품목은 구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역 행사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여가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카운슬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지역의 중고 물품 거래 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물건을 구하는 경우 나눔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역사회 무료 이용 기회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리한 10가지 팁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집 정리로 현금 확보하기, 이자율 높은 빚 먼저 정리하기, 0% 이자 전환 활용하기, 대출 조건 검색하기, 단기 소득 확보하기, 구독 서비스 줄이기, 리워드 포인트 활용하기, 미청구 자금 찾아보기, 생활비 절감하기, 무료 커뮤니티 자원 활용하기까지였습니다.
네.
이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말 연초 연휴 직후에 지출을 점검하고 재정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재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오늘 친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웃음) 네. 훌빈해진 지갑을 채우는 비법. 이미 알고 있는 비법도 있는데요. 이 중고 물품을 팔거나 은행이나 에너지 회사에 전화하는 것. 하지만 시간을 내서 직접 실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겠죠. K아트로 이어갑니다.
K아트.
(웃음)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드디어 이번 주 전에 말씀드렸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개봉을 하죠.
네,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월에는 스트레이 키즈의 콘서트 무비도 개봉을 합니다. 극 영화와 콘서트 무비 각각 한 편씩 한국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다큐멘터리 개봉 소식 하나 더 추가됩니다.
네. 다큐멘터리 하면 이 BTS의 RM과 J-HOPE 다큐멘터리 개봉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음악 관련, 이 K-POP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얼터너티브 팝 밴드 The Rose의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요.
네, The Rose. 이 리더인 김우성이 호주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K-아트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 밴드죠?
네, 그렇습니다. 김우성이 솔로로 2024년 10월에 Before We Die 월드투어 일환으로 시드니 엠모어 시어터와 멜번 포럼 멜번에서 단독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전체 밴드 공연으로는 2018년에 Painted Rose 월드투어로 멜번과 시드니에서 역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네, The Rouge. 외국에서 더 유명한 밴드로 소개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The Rouge는 김우성, 박도준, 이태겸, 이하준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된 보이밴드인데요. 무려 코첼라와 롤라팔루자 등에 입성한 인디 록 밴드입니다. 빌보드 차트에도 수차례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2020년대 기준 가장 서구권에서 유명한 아시아 록밴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라면 이들의 음악 여정과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한 편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네, 영화의 제목은 The Rose Come Back to Me입니다.
네.
2017년에 홍대 길거리 버스킹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The Rose의 한국어 노래가 코첼라의 광활한 무대 위로 울려 퍼지는데요. The Rose는 이 통제와 트레이닝으로 요약되는 K-POP 시스템 밖에서 성공한 아주 드문 사례로 이들은 데뷔와 동시에 한국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불가항력의 위기로 인해서 팬들 곁을 한동안 떠나야만 했었는데요.
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The Rose라는 밴드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기, 컴백하는 시간까지의 그런 여정을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여기서 컴백 투 미에서 미가 The Rose를 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홍대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글로벌 관객 앞에 서기까지 게다가 소속사와의 분쟁까지 서사가 아주 영화 그 자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The Rose의 결성에서부터 위기와 도전, 또 실패와 회복을 거쳐서 결국 코첼라 무대에 서기까지의 험난하지만 아주 찬란했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사이의 내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공연 영상과 무대 뒤 일상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음악을 만들기까지의 창작 과정과 내적 풍경,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성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조금 소개해드리면 먼저 멤버 김우성은 도준, 태겸, 하준은 딱 저와 맞는 사람들이었다라면서 운명과도 같은 멤버들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요. 또 이어서 박도준은 팬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걸 보고 놀랐다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K-POP 음악을 사랑하는 해외 곳곳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한국 밴드로서 아티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코첼라에 올랐던 당시의 생생한 감동을 직접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음악 때문에 절망하고 다시 음악을 딛고 일어난 더 로즈의 용기 있는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를 개봉하면서 팬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인자 음악과 진심의 힘을 확인하는 소중한 영화적 체험인 동시에 대세가 된 K-POP 시스템이 가진 여러 문제들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제작했고요.
그래요?
다만 특정 팬층을 위한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화제 상영을 염두에 두고서 기획 제작된 음악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각종 영화제에 출품되었다가 올해 극장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2026년 2월 14일 전 세계 동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에 개봉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여러 국제영화제에도 이 작품 출품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세계적인 독립영화축제로 꼽히는 트라이베카 필름 페스티벌에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되면서 북미 관객에게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네.
트라이베카 영화제는 새로운 목소리와 또 동시대성을 갖춘 작품을 발굴하는 영화제고요. 음악 다큐멘터리 역시 예술적 서사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해 선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 부국제 부산국제영화제의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서 상영됐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하와이 국제영화제, 캘거리 국제영화제에서도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보스턴 지역 아시아계 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보스턴 에이시안 아메리칸 필름 페스티벌에서 관객 투표로 선정되는 오디언스 어워드 부문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 피처 최고 다큐멘터리 장편상이죠.
네.
이 상을 수상하면서 음악 팬을 넘어서 일반 관객층까지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자체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네요.
네. 그 이후에는 이 화려한 제작진이 한몫을 하는데요.
네.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실력파 제작진이 의기투합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출은 프리 철수 리라는 영화의 감독 이성민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네.
이 이성민, 유진 이는요, 로스앤젤레스와 뉴저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 감독이자 작가로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큐멘터리 편집자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하줄리 감독과 공동 연출한 첫 번째 다큐멘터리 프리 철순 리 2020년작, 2022년작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미국의 이민자 이철수 씨의 구명운동을 담은 영화로요. 평단의 네.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수상도 여러 했는데요. 뉴스 다큐멘터리 에미상에서 역사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요. 썬댄스 영화제, 산타바바르 국제영화제 등 10개 이상의 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HBO에서 소개될 A리스트, 아시아 태평양 디아스포라의 15가지 이야기라는 2026년 개봉 예정작을 제작 중에 있다고 하네요.
네. 이철수 역에는 잘 알려진 한국계 배우죠. 스티븐 연이 열연했습니다. 이성민 감독, 미국을 기반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다루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K-POP 디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그렇고요. 우리 동포 영화인들의 세계적인 활약이 특히 돋보이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진 이 감독은 저는 언제나 한국의 록 음악에 매료되어 왔지만 더 로즈의 이야기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록밴드로서 성공하기란 어디에서나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자신의 음악과 서로를 향한 이들의 굳건한 믿음은 서울의 거리에서 시작해서 코첼라까지 그들을 이끌었다면서 전 세계 팬들과 관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루빨리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록밴드 음악의 풍부한 사운드를 호주 극장에서도 곧 경험하실 수 있겠어요.
네. 코첼라 무대에 오른 글로벌 록밴드 더 로즈. 또 국제영화제에서 서사의 깊이를 증명해온 이성민 감독이 만나 이 시너지를 스크린으로 보게 될 기회일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K-아트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네. 오늘 K-아트 두 번째 소식 역시 K-POP 관련 영화의 세계적인 쾌거 소식입니다.
네.
좀 전에 언급하신 K-POP 디몬 헌터스 소식인데요.
네, 전 세계를 홀린 K-POP 디몬 헌터스 캐대헌. 지난 한 해 정말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 중 하나로 기록됐고요. 골든과 소다 팝, 아직도 빌보드 상위 차트에 있습니다. 골든 글로브, 그래미 등 많은 주요 시상식의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쾌거로 우리를 한 번 더 놀라게 하나요?
이 영화가 지난해 6월 20일에 출시되어서 아주 짧은 시간이죠. 단 반년 만에 이룬 쾌거가 정말 수없이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개의 후보, 즉 노미네이션이 되었고 네. 이 중 80개에 달하는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시상식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 수상 숫자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지난 4일 미국 현지 시간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개최된 2026 Critics Choice Awards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골든으로 주제가상 이렇게 두 개를 수상해서 영화 자체와 OST가 각각 상을 받으며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네. 와, Critics Choice Awards. 이건 사실 인기가 많은 작품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굉장히 권위가 높은 시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Critics Choice Awards는 미국과 캐나다의 방송, 영화 비평가와 기자 600명이 소속된 Critics Choice 협회 CCA의 주최로 매년 영화와 TV 부문으로 나누어서 우수한 작품과 배우들을 선정하는 시상식인데요.
네.
흥행 팬 투표가 아니라 작품성, 완성도 그리고 예술적 성취 중심으로 비평가들이 뽑는 상입니다.
네. 특히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의 전초전으로 꼽힌다고 하죠?
네. 이 상이 할리우드 시상식 시리즈의 이 시즌의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1월 초 중순에 열려서 수상 결과가 골든글로브와 오스카 향방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네. 바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호주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12일 미국 시간으로는 11일 저녁에 열리는데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약간 앞당겨 녹음을 하고 있는 12일 월요일 지금 현지 12시 20분 정도 되는 현재에는 레드카펫이 한창입니다. 네. 그래서 K-아트를 통해서 아쉽게도 결과까지는 오늘 전해드리지 못하는데요. 골든글로브는 영화와 TV를 동시에 시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 시상식입니다. K-POP 디몬 헌터스는 박스오피스 흥행상, 주제가상,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까지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라있습니다. 네. 선전을 기원하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 후속 뉴스로 꼭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이번 주 호주에서 개봉하는 어쩔 수가 없다도 뮤지컬 코미디 영화 작품상,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이 주연 배우죠. 이병헌 배우는 한국 배우 최초로 뮤지컬 코미디 영화 남우주연상 후보 이렇게 세 부분에 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수상 소식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 K-아트는 K-POP 관련 영화를 중심으로 두 가지 소식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202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전 세계 동시 개봉을 앞둔 음악 다큐멘터리 홍대 버스킹에서 출발해 코펠라까지 점령한 한국의 인디 록밴드 The Rose가 역경을 딛고 다시 그들의 이름과 음악을 찾아오는 여정을 그린 영화 The Rose Come Back to Me 개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전 세계를 홀린 화제작 K-POP 디몬 헌터스가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의 전초전 2026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해 이관왕한 소식, 그리고 골든글로브 노미네이션 소식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자 리포터, 오늘도 K-아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K-아트까지 함께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아트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